누가복음 51번 메시지 사람 구주의 죽음 첫 번째 누가복음 라이프스타디의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주요 네 부분 소개의 말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사역 구속을 위한 죽음의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림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다섯째 주요 부분, 사람 구주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이 체포되시는 것, 재판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장사되시는 것을 봅니다. 22장 46절 이후 모든 것이 사람 구주의 죽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정확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죽으실 정확한 해요, 정확한 달이요, 정확한 날이었습니다. 체포되심 사람 구주의 죽음은 그분이 체포되심으로 시작됩니다.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을 때 자신이 그곳에서 체포되시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앞장섰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앞장서 가셨습니다. 물론 열한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이 행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어떠한 단계들을 밟고 계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오고 있는 자들에게 넘겨질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분 주위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체포한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재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구주를 체포한 사람들은 악한 종교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연적이거나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할 만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악하고 거짓되고 교활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선한 뜻을 품고 있었지만 온통 천연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옛 창조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 중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천연적이었단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실족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 그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게다가 그 상황을 마주칠 준비가 되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검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었으므로 사람 구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려 하셨을 때 좌우가 그 될지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즉시 저항하였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앞장서 검을 빼들었지만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저지시키셨으며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이때에 나를 체포하게 하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 체포되신 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암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 가운데 피어져 있는 불가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려 하였던 또 다른 암시입니다. 56절과 57절은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 더 주님을 부인한 후 달기 울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로부터 다른 제자들도 흩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 구조를 따르던 자들이 천연적이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옛 창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십자가로 인도되어 끝난 바 되고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옛 창조 안에 있었으므로 희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이 끝난 바 되고 대치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 구조를 체포한 사람들을 좀 더 충분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동안 유다는 그분에게 입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거짓된 방법으로 입맞춤으로 그분을 팔아 넘기려는 것을 지적하신 후에 주님은 그분을 잡으러 올라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반대자들은 사람 구주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낮에나 성전과 같이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그분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치 강도를 체포하듯이 교활하게 깊은 밤에 그분을 체포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왜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 체포하지 않았느냐? 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느냐? 왜 너희는 나를 은밀한 곳에서 체포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성전에서 나를 체포하려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돌로 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담대하게 그 상황에 직면하셨으며 나아가 그분을 체포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실상 주님은 체포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분을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4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노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셨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이 사람 구주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원하여 그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을 읽을 때 우리는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체포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그것도 거짓된 방식으로 체포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정당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대신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분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려고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2장 63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욕한 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이분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이 항목을 유념한다면 눈 가리움을 당하고 욕설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 사람이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될 것입니다. 재판 받으심. 유대인의 산헤드린에게. 22장 66절부터 23장 25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유대인의 산헤드린과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재판 받으셨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산헤드린으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종교회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대답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인자이셨다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부활 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도 인자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분의 대답은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은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 구주께서 받으셨던 질문은 마귀가 그분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내가 그 인고로 너희가 그것을 말하였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재판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은 흥분되어 그분을 정죄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에게. 자신들에게는 로마 법률에 따라 형을 집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구주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더라.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5년까지 유대 땅에서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대리인인 로마의 행정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긴 후 오래지 않아 돌연히 그의 통치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추방당했고 뒤에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 구주께서는 털 깎는 자들 앞에 있는 양처럼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자들 앞에 있는 범죄자처럼 로마의 통치자에게도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자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속죄인 그분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하려고 죽기 위해 이런 식으로 재판받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고소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혹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외면하고 또는 잘못 인도하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알포드에 의하면 주님의 대답은 강한 단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 구주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이 말은 유대 전체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있던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갈릴리는 보통 유대라 부르는 유대인들의 나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로서 그는 그가 맡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떤 로마 통치자도 유대인들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으며 가이사는 종종 유대에 있는 그의 공직자들이 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교활한 방법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주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주님이 헤롯의 관할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틀림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문제를 헤롯에게로 넘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주님에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상당한, 충분한을 뜻합니다. 주님이 헤롯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였습니다. 헤롯은 사람 구주께서 그의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더라.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받으셨던 분,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어진 분이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 곧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군병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분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과 14절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는 백성을 시민적이고 종교적인 충성으로부터 미혹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헤롯도 주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하였을 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더라. 빌라도는 주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으므로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인의 사형 제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노예들과 흉악범들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만 로마인들이 채택한 이방인의 실행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구약의 성취일 뿐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그분의 죽음의 형태에 관한 주님 자신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과 25절은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반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내린 언도는 사람의 정체의 어두움과 부당함을 극도로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구주의 고난에 관한 이사야 53장 5절과 8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는 그들의 종교의 거짓과 교활함을 드러내었고 로마 통치자들의 재판은 그들의 정치의 무지함과 부패를 드러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신성한 탁월함을 지닌 최고 수준의 인간적인 완전함 안에 계신 사람 구주의 정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한 대체물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한 상징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자들에 의한 재판들은 사람 구주의 시험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시험의 첫 부분은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 부분은 유대인의 산헤드린 앞과 로마 정부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험의 모든 단계를 거친 후 사람 구주께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정당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대체물로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으로 판명되셨습니다. 네 가지 그림. 사람 구주의 묘사.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에서 우리는 네 가지 그림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림은 사람 구주의 묘사, 하나님 사람의 묘사입니다. 둘러싼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 구주의 묘사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묘사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 곧 완전하고 위엄 있으며 신성한 탁월함과 인간적인 미덕들로 충만하신 분을 봅니다. 그분이 체포되실 때로부터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으실 때까지 누가가 제시한 사람 구주의 묘사를 볼 때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묘사를 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이 부분에 제시된 하나님 사람의 묘사를 전에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의 이 묘사에 관하여 분명한 관점을 가지기 바랍니다.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에 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요 실제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께서 체포되시고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셨을 때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성한 탁월함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을 소유하신 분으로 완전히 묘사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신성한 속성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탁월함을 봅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보며 합당한 사람을 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한 대체물이 되시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묘사.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둘째 그림은 사람 구주를 따르는 이들의 묘사입니다. 이 묘사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열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면 마땅히 자매들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11명은 온통 천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에게 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그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은 그였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천연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여기에 제시된 묘사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 관한 묘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묘사. 우리가 보는 셋째 그림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묘사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교활하고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으며 언뜻 보기에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낮 아닌 밤에 공공연한 장소 아닌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을 이런 식으로 체포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일부러 그들의 교활한 방법으로 그분을 체포하도록 은밀한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분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체포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거짓과 교활함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로마 통치자들의 묘사.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마 정부와 그 통치자들의 묘사를 봅니다. 이들 로마 통치자들에게 정의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묘사에서 우리는 로마 정치의 무지함과 부패를 봅니다. 죽음과 부활과 희년. 이러한 묘사들을 다룰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께서 십자가로 가고 계실 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로 끌려가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분의 혼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죽음은 그분을 부활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희년이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그들이 대치되고 싹트도록 그들을 끝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희년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연속이자 재생산인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들은 그분과 하나 되어 삼일 하나님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자체만을 읽어서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그러한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인상을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구주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더 충분한 이해를 가지려면 바울의 서신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서신들, 특히 히브리서의 빛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희년의 더 완전한 누림, 안식일의 휴식이 오는 시대에 있으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들에서 지적했듯이 오는 시대에서의 희년의 누림은 이 시대에서의 희년의 누림에 달려 있습니다.